과학하고 앉아있네.
2024년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늘 그렇듯 1월은 쉬고 이제 과학하고 앉아있네 별에는 사람들 2024년 2월호로 다시 만나 뵙게 됐고요. 새해에 어울리게 네. 오늘은 신년 특집 제5원서는 존재하는가 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실 분으로 고등과학원 박찬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케이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케이 박사님은.
그 새해 되면서 개편된 줄 아실까봐.
아,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네, 오늘도 임시 출연입니다, 임시.
깍두기.
네, 깍두기.
네, 박찬범 네. 교수님이 은사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주 멤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요. 네. 네, 저는 오늘 특별히, 네, 특별 출연.
교수님이 나오시라고 해서 끌려 나오신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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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필요한 자리입니다. 예, 네, 오늘만큼은 적어도. 네. 아, 그래서 오늘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네. 근데 사실 저희 별에는 사람들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뭐 이 자리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네. 지난번에.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전명원 교수님이 지난번에 해주신 얘기도 사실은 이 그 좀 약간 예습 비슷한 그런 네. 개념으로 또 해주신 거라서 다들 좀, 마음의 준비가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 그 전에 제가 정말 시시한 오프닝을 하나. 하지만, 나름 신년 분위기에 어울리는 오프닝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500광년 거리면은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우주에서는.
그렇죠.
예, 뭐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네. 지척이라고 하긴 좀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여기 태양계 하나가 새로 탄생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관측이 됐다고 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뭔가 그 새해 분위기랑 어울리는 느낌도 있고, 암석형 행성 성분의 세 개의 고리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게 뭐 대충, 물론 당연히 진짜 사진은 아니고, 개념도를 그려놓은 건데, 암석형 행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지구, 화성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암석형 행성을 형성하는 물질들로 구성된 고리 구조가 발견이 됐고, 이게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콘콜리 천문대가 중심이 된 국제 연구진이 촬영을 했다고 해요. 유럽 남방 천문대 초거대 망원경 간섭계 관측을 통해서 이 별 자체는 가운데 있는 별은 HD144432라는 별인데 그 옆에 이제 동심 구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트로노미 앤 아스트로피직스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리에 그 암석형 행성의 재료가 되는 철과 규산염이 풍부한 게 중요한 포인트래요. 원반에 이제 우주 먼지들의 분포를 살펴봤는데 그 먼지들이 이제 세 개의 고리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이 영역이 태양계에서 암석형 행성들이 주로 네. 발견된 영역이다라고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초창기 그림을 그리면 저렇게 그립니다.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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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 이게 뭐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제공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물론 한글로 바뀌어 있지만요. 밑에 거리를 보면 뭐 지구가 당연히 지구와 태양 거리는 1AU인 것이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보면 이제 중간에 틈새가 한 번 있고 두 번째 틈새가 한 번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 크기를 대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쪽은 1.3AU 안쪽이니까 지금 뭐 지구에 가까운 쪽에 이제 틈새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 4.1 저쪽은 목성 거리가 5.2AU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성보다 가까운 쪽으로 또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져 있어서 대략적으로 암석 행성들의 위치와 지구로 봤을 때는 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행성계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요걸 이렇게 관측을 하면서 또 철과 뭐 이런 것들 그런 규산염 이런 것들이 풍부한 것을 확인한 것은 또 뭐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해요.
네, 그리고 저런 형태의 행성들이 발견, 그러니까 행성은 아니잖아요 아직.
아직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행성계가 발견된 건 또 많지 않아요.
아 그렇죠.
행성들 대부분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질량이 큰 행성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렇더라고 이상하게.
아니 그게 발견이 잘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 잘 네. 보이니까 네.
발견하기가 그렇겠네요. 쉬우니까 그런 거고.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태양계처럼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계 같은 걸 발견하려면은 지구를 발견하려면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가려지잖아요, 빛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발견하기 어려워서
시천상 같은 걸로 찾으려면 네,
그래서 어렵게 이제 발견이 어려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많이 발견된 건 주로 가까이 있는 질량이 큰 목성형 행성들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태양계처럼 이제 안쪽에 좀 작은 행성들이 있고 바깥쪽에 큰 행성이 있고 이런 구조가 잘 발견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아마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발견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구름이 크게 있으니까 네. 오히려 좀 식별이 좀 더 가능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연구진이 그 별에서 목성까지 거리까지 대충 분포되어 있는 먼지의 성분을 살펴봤더니 지구의 지각과 멘틀에 풍부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규산염하고 그리고 금속성 철, 또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했고, 탄소가 적대입니다, 또.
네.
그런 점도 태양계 탄생 조건과 잘 맞아떨어지고.
네, 지구가 그렇죠. 지구가, 네, 지구가 철이 많고, 네, 탄소가 많고, 적은. 탄소 적고.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뭐, 우리 태양계와 당연히 똑같진 않지만, 좀 비슷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지금, 이게 며칠 안 됐어요, 발표된 지.
네.
진짜 며칠 안 됐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태양계랑 비슷한 행성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있을 거다. 그런 행성계가
그렇죠.
네, 많이 있을 거다라는
이게 뭐
추론을 할 수 있죠.
예, 아주 드문 거라면은 이렇게 발견되지 않을 테니까
네.
좀 흔하게 우리 태양계 같은 형태나 저런 형태가 좀 비교적 예외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사례일지도 모르겠다. 뭐 네. 이런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확인을 거쳐야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물질의 존재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번 연구가 행성을 형성하는 원반에서 철을 발견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런, 연구였고, 그래서 새해가 시작될 때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구나. 물론, 오래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겠지만, 우리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별과 행성계는 만들어지고.
저 정도 원반 정도 만들어져서 행성계가 만들어지는 건 그렇게 긴 타임스케일은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타임스케일이에요?
1억 년이네.
1억 년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저도 이제 물어보면서 우리 맨날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저도 물어보면서 짧으면 몇 백만 년 정도인가? 하고 좀 기대를 하고 물어본 건데.
이거는 아직 뭐 만들어지는 게 몇 천만 년 정도 단위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주 큰 위로가 되네요. 아, 우리의 세화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제 지구도 이제 저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45억 년 된
네,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된 거죠.
네.
자, 요렇게 아무튼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별은 태양계, 뭐 행성계는 어디선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어딘가에서 또 별이 뭐 폭발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우주의 생성은 계속되고 있다. 새해에도 뭐 이런 얘기를 괜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억지로 좀 끼어맞춘 느낌은 있죠.
뭐 좋은 소식이에요.
자, 제 오프닝 오늘 간단하게 하고 오늘 원래 뭐 전민원 교수님도 나오셔서 한 말씀 드릴까 했는데 본인이 할 얘기가 너무 적을 것 같대요. 그리고 이제 주제 자체가 오늘 원래 제 특집으로 마련된 거다 보니까 바로 이제 주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이건 제가 만든 표지입니다. 제가 선정적으로 만든 표지인데 우주 가속 팽창의 원인은 암흑에너지 혹은 우주 상수가 아니라 제5원소이다. 물질이다. 그리고 옆에 저 그림은 저 연금술에 나오는 제5원소 그림인데 혹시 연금술에서 말하는 제5원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작년에 뉴스 앤 올디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때 저 그림도 나왔나요?
저 그림은 안 나왔는데요.
안 네.
저 그냥 좀 있어 보여가지고 넣은 거고요. 근데 저기 들어가 있는 개념들은 다 나왔죠. 프리마 마테리아 뭐 저런 것들. 그래서 그거는 물론 당연히 천문학이 아니고 네, 전혀 다른 것이지만 혹시 그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 앤 올디스 찾아보시고. 그
연금술도 역사가 수백 년 되잖아요. 천 년이
되죠.
네, 그러니까 뭐 나름 열심히 체계를 세웠을 거예요.
열심히 당시로서는 그 사람들은 네.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뭐 관측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모든 게 너무 한계가 명확하니까. 좀 뇌피셜을 굴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뉴스앤올리스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토가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모토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고
네,
네 사실은 제원서는 뭐 재밌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진짜 천문학.
근데 이제 기사는 다 제원서로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와야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네. 네, 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기사도 꽤 많이 나오셨죠.
네, 여러 군데 네. 언론에 보도가 네, 됐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인터뷰나 기사들 제가 좀 봤는데 좀 자세히 잘 한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문장이 잘못됐는데요?
아, 네. 제가 왠지 이렇게 지적을 받을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주 가속팽창의 원인은 암흑에너지 우주 상수가 아니라 이렇게 쓰셨는데
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주 가속 팽창의 원인은 암흑 에너지인데 네. 그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가 아니라 제우 원소다.
그렇죠.
이런 말씀입니다.
나 이거 지적받을 줄 알았어요. 진짜 완전 알았고 예 쓰면서 뭔가 분명히 이거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뭐 어차피 저의 역할은 그것이기 때문에 예 교수님이 잘 수정을 해주셨고 네. 이제 계속 설명해주시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원인이 예, 우주 상수에서 나온 게 아니고 물질 에서 비롯된다라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 작년 초에 논문을 이제 발표했고요. 그 출간은 이제 8월에 됐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8월 8일에 맞춰서 출간하라고 APJ에 부탁을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그 8월 8일이 그 무한대 두 개가 있는
아, 우와.
날이잖아요. 그래서 무한 우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네. 8월 8일 날. 사실 훨씬 더 일찍 출간될 수 있었는데.
천문학자들이 이런 걸 합니다.
천문학자 다른 분들이 눈치채셨나요, 이 개념을?
잘 모를 겁니다. 네. 저하고 이, 저 후유만 알죠. 네. 중국에서는 팔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제가 8월 맞죠. 8일로 하니까 후유는 이제 그 의미를 모르고 아, 중국에서 팔자 좋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되고
저희 푸유동이라는 분이 중국 분인 거죠?
예, 네. 제 연구원 4년 네네. 동안 있다가 이제 작년에 운남대학으로 교수로 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같이 연구하고 있죠.
제가 운남에 있다가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요. 운남성 갔다가
아, 그렇구나.
웬일이야. 아,
근데 사실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연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하고 있었고요. 지금 뭐 맘 먹은 지는 25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연구를 시작한 지는 한 16년 정도?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존에 있는 우주 모형을 그 검증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는 저희가 도달하지 못했다가 이제 작년 연구에서 처음으로 기존 표준 우주론하고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죠. 그 핵심 내용은 이제 우주의 가속 팽창을 시키는 그 암흑 에너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전 세계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 암흑 에너지 정체를 아는 첫 번째 단계는 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암흑 에너지의 압력과 밀도의 비, 이 비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잠깐 설명 또 드릴 거예요.
일단 제목 자체가 이제 암흑 에너지와 차가운 암흑 물질이 있는 우주 모형, 평탄한 우주 모형.
예.
예. 세 개를 일단 설명을 하실 거죠.
아, 그 우주 모형부터?
네.
예. 예, 설명 드릴 겁니다. 네. 예. 그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이 결과가 사실로 밝혀지면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그런 발견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현지 연구를 하고 있고 아직 뭐 제가 100% 확신은 못합니다만은 유의한 그런 결과를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우주의 가속 팽창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주 공간 개념 또 팽창 개념 또 가속 팽창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세 단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주 공간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이 팽창한다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팽창을 하는데 가속 팽창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세 단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나 또는 여타의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일반인들께서도 우주 공간에 대한 또 공간 팽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개념은 모두 관측된 어떤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해석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우주 전체 공간을 본 적도 없고 우주 공간이 팽창한다는 사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속 팽창하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한 바는 없고요. 그런데 그럼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런 개념이 들어왔는가 하는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우주 공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여기 지금 제가 그 빨간 글자로 쓴 것처럼 관측된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천체들 그것들이 방향에 무관하게 성질과 종류가 또는 변화의 양상이 방향에 무관하게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주의 어느 한 점에서 사방을 둘러만 볼 수가 있죠. 여러 곳에 이렇게 다녀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주가 등방하다.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관측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고요. 여기다가 한 가지 가설을 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지점이 아니라 우주의 어디를 가도 그렇게 등방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합쳐요. 근데 이 어디를 가도 등방할 거라는 생각은 인류가 그동안에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레슨이에요. 우주론의 초기 역사에서는 인류가 우리가 있는 그 우주의 위치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나라, 자기 위치가 특별하고 또는 우리 지구가 특별하고 우리 지구가 아니면 우리 은하가 특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아도 다른 곳에 가도 지금과 같은 그런 우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위치에서 우주가 등방하다는 사실을 관측한다면 다른 곳에 가서도 등방하게 보일 거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은 우주가 모든 곳에서 등방하면은 균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균일하다는 것은 우주에 있는 물질의 양, 물질의 종류, 또 그 물질의 이제 종류와 함께 상태, 그리고 우주의 곡률, 또 이제 그 뒤에 나올 우주의 팽창률 이런 것까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모든 곳에서 등방하다면 상태가 같다면은 우주는 모든 곳에서 같다. 등방하다면 균일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주가 균일하다는 것은 등방하다는 관측 사실과 우주가 우리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는 그 가설 두 가지를 합쳐서 내린 결론인데 균일한 우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곡률이 양수인 것과 영인 것과 음수 세 가지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곡률을 재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곡률을 그동안 재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가 학생 때만 해도 우주가 균일하다는 사실은 이제 결론을 내렸지만 이 셋 중에 어떤 균일 우주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0년 동안 특히 이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요동을 이제 측정할 수 있음으로써 그리고 그 크기를 잴 수 있음으로써 우주가 곡률이 0이라는 사실, 거의 0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가능한 균일 우주 중에 우주는 평탄한 우주이고 곡률이 0인 그런 평탄한 우주 공간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균일하기 때문에 정의상 우주에는 어떤 특별한 위치가 없어요. 우주의 중심이 있다든지 우주의 끝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그리고 그러면서 곡률이 0인 그런 무한 우주입니다. 지금 현재 우주는 중심과 끝이 없는 무한 우주죠. 그게 이제 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 상이에요. 제가 이제 표준적인 우주 그 상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두 가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든 없든 간에 전체 우주 개념이 있고 그것이 균일하고 평탄한 무한 우주라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우주의 어느 한 점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주를 둘러보고 있는데 우리가 둘러본다는 것은 빛의 속도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천체, 물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 동안에 달려온 거리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소위 우주 지평선이라고 하는 이 구각이 있고요. 그 구각 안에 있는 구, 그 안에 있는 위치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일부분이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우주의 이 구형의 부피는 자꾸만 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우리가 과거에 볼 수 없던 위치를 계속 봐 나가는 거죠.
예,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보통
표현해요. 예, 관측 가능한 우주는 현재 유한하고 그거는 자꾸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우주는 무한한 상태로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무한한 우주가 이제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듣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측 사실은 역시 여기 붉은 글자로 제가 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붉다. 이 사실뿐이에요. 우주 팽창을 본 적은 없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가 붉은 것을 설명하려면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면 저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이제 여러 은하들이 이렇게 퍼져 있을 텐데요. 그리고 뭐 우주 공간이 무한하니까 아주 멀리 또 무한 거리에 있는 은하도 있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붉다는 문장에서 붉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한테 더 빠르게 멀어져 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 거고요. 첫 번째는. 그러면은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간이 팽창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하는 공간에 묻어서 정지해 있고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들이 그 공간이 새로 생겨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은하에서 다른 은하를 보면은 거리가 멀어져 가니까 이제 마치 속도가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고 균일한 비율로 단위 시간당 균일한 비율로 멀어져 간다면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야 이 팽창률이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의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인 거고요. 저 모형 하에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붉어지는 그런 현상이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측한 거는 우리가 멀리 있는 은하가 이제 더 붉다, 예. 더 적색 이동이 더 크다.
예, 그것뿐이죠.
그것뿐이고 예. 이제 팽창은 자체부터가 해석인 거죠.
예.
그 저도 이제 허블 논문을 봤거든요. 그 처음 제일 처음 이제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멀어진다라는 예. 논문에 팽창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 예.
그냥 멀리 있는 은하가 멀어진다라고만 표현을 했고 예. 허블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썼더라고요. 예.
흔히 우주 팽창을 허블이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뭐 역사적인 얘기를 제가 할 시간은 지금 예.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이광한 박사님 여기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K 박사님. 네. K 박사님께서
이광한은 다른 사람이고요.
아 그렇네요. K 박사님께서 적색이동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참 잘하셨어요. 제가 요새 유튜브 방송들을 좀 들어보면은 적색편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 앞으로 적색편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 20여 년 전에 한국천문학회에서 용어 정리를 하면서 적색편이는 안 쓰기로 결정을 했고요. 적색이동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그걸 모르는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쓰고 학생들이 또 그걸 받아 써서 이제 아직도 좀 쓰이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안 쓰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게 일본 용어고요. 또 하나는 그게 동어 반복이에요. 적색이라는 게 이미 그 편향됐다는 뜻이고 편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선 단어이면서 반복적인 그게 불필요한 거거든요.
네, 적색 이동입니다, 여러분. 적색 이동.
예, 네, 그래서 우주 팽창률이 우주는 균일하기 때문에 위치에 무관하게 모든 곳에서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허블 계수라는 그 양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허블 계수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는 있어요. 우주 팽창률이 과거는 더 빠르게 네. 팽창하고 시간이 가면 느리게 팽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특정 시간에 모든 우주의 위치에서는 동일한 팽창률을 갖고 있다.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주가 이렇게 균일 팽창을 하면은 한두 가지 이제 흥미로운 그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흔히 우주의 끝을 우주 팽창이 광속에 이르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설명하는 책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우주의 어느 두 점을 잡으면 그 두 점이 공간 팽창에 따라서 멀어져 가는데 그 멀어져 가는 속도가 거리에 비례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속도가 광속에 도달하는 때가 있겠죠. 그리고 그 거리보다 두 배 거리는 광속의 두 배의 속도로 멀어져 가겠죠. 그리고 우주가 공간이 무한하니까 무한 거리에 있는 두 점의 상대 속도는 무한대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전혀 그 일반적인 특상대론하고 위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은하는 공간에 정지되어 있는 거고, 예, 그 사이에 공간이 더 늘어날 뿐이죠.
빛의 속도를 넘길 수 없다는 거는 이게 공간 사이, 공간에서 움직일 때 속도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지, 예.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예. 없는 거죠.
정보 전달이 광속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예, 이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주가 현재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무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한 공간의 우주가 과거에도 있었고 이제 미래에도 이제 있을 텐데 그 과거로 자꾸만 가 보시면은 과거에는 지금보다 이제 수축돼 있었겠죠. 현재 팽창 중이니까. 그렇지만 과거에도 무한대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t가 0초가 딱 되는 순간에는 아무리 멀리 있는 두 점도 거리가 0이 되기 때문에 무한 공간이 0으로 수축하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점이 있게 되는 거고 그 점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특이점.
예, 특이점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고 이제 따라서 이제 당연히 그런 고전적인 그 생각 자체가 이제 수정돼야 하는 거고요. t가 0초가 아닌 한에는 우주는 항상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처음부터 무한 상태로 시작을 해서 계속 더 무한대로 가는데 다만 모든 점의 두 점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걸 지난번에 전민원 교수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셨죠.
열심히 설명하고 저는 열심히 못 알아들었고 저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무한을 설명하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쉬운 개념은 그때 전민원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유한이 무한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유한이었던 게 무한이 될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맞죠. 무한이라면 처음부터 무한이라 해야 되는 거죠.
저의 논점은 당시에 저는 이제 인문적인 무한 관점밖에 모르니까 사실 그런 관점에서 그걸 계속 설명하라고 전 전명원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뭐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관점하고는 사실은 대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 방송에서 그런 게 나갔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셨죠?
예, 천문학에서 이제 우주를 무한하게 보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뭐 작은 0이 아닌 한 시간이 0이 아닌 한
예.
무한하다.
유한하던 게 무한하게 될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은 제가 이해하고 있죠.
그걸 이해하기 어렵게 된 데에는 사실은 천문학계에서 그 대폭발 우주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그동안에 계속 잘못된 용어와 또 잘못된 내용으로 설명해서 그런 점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대폭발, 빅뱅이라는 단어부터 잘못돼서 그 우주 모형은 사실은 진화하는 팽창 우주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대폭발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이름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진화하고 있다. 우주는 그 진화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팽창 우주예요. 그래서 진화하지만 팽창하지 않을 수도 있고 팽창하지만 진화하지 않는 우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화하고 있는 팽창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고요. 대폭발 우주론은 잘못된 그 우주상을 머릿속에 심어주는 그런 이름이 되겠죠.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이름을 들어왔는데 그냥 박히는 거죠. 폭발이라는 게 가진 이미지와 네,
그 그렇죠.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조그만 사실. 아래서 이 수류탄 같은 게 터져가지고 우주가 되고 있고 그 폭발의 파편이 계속 멀어지고 있다라는 식의 그림이 네. 한번 그려지고 나면 거기서 벗어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느낌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일단 그거는 절대 아니다.
네. 그렇게 딱 해놓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진짜. 네.
우주 공간이 무한한데 그 무한한 공간이 또 팽창한다니까 거기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앞 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공간이 이제 무한 공간이 팽창하고 있는데 그 팽창이 순조롭게 팽창했다고 또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팽창의 역사가 좀 다양하게 있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표준 우주 모형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무려 관측 사실을 4개나 적어놨어요. 흑창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주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주론이 구성이 되고 발전하는데 이 관측 사실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보시면은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니까 흑체 복사다. 플랭크 함수를 갖는 그러니까 파장에 대해서 그 에너지를 쭉 보니까 이제 그 소위 우리가 플랭크 함수가 되면은 이게 흑체에서 나오는 빛에너지 분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흑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상태가 있는데 그 에너지 상태가 통계적으로 고르게 잘 그 채워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 상태가 그 위에 에너지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내려가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빛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각 에너지 준위에 있는 그 물질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온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만 딱 정해지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빛의 그 분포가 이제 알려지게 돼요. 그렇게 그 통계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포를 갖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물체 안에서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원자들이 아주 빈번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통계적인 평형치에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밀도가 높아야겠죠. 그래서 현재 우주는 굉장히 좋은 저밀도 상태에 있지만 우주 배경 복사를 보니까 과거에 저런 그 평형 상태에 있었던 고밀도 상태에 있었던 그 우주가 과거에 있었어야 저런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발견을 할 테니까 그러면은 과거의 우주는 수축돼 있었구나. 고밀도 상태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저밀도 좋은 상태에 있지만 과거에 고밀도 고온 상태에 있었다. 즉 우주는 진화해왔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당시의 우주와 지금의 우주는 다르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수축돼 있었고 네. 지금은 팽창돼 있었다. 네. 그러니까 우주는 지금 팽창 중이다. 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주 진화론이 결정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 이제 바로 저 관측이고요. 네.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에너지 스펙트럼이 흑체 복사다. 이제 거기서 이제 우주가 그 과거의 이제 수축 상태에서 현재의 팽창 상태로 진화해왔다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우주 공간 팽창 역사의 첫 번째 단계의 그 발전을 이룬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모형에서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두 가지 적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관측을 해봤더니 우주가 균일 등방하고 또 공률을 재봤더니 평탄하더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관측 가능한 우주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은 빛이 우주의 나이 동안 달려온 거리란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날라온 놈과 내 뒤에서 날라온 놈은 한 번도 연락을 취한 적이 없는 두 장소죠. 네. 그런데 그쪽의 온도하고 이쪽의 온도, 그쪽에 있는 모든 그 물질의 양이나 종류하고 내 뒤쪽에 있는 모든 물질의 양과 종류가 똑같아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한 번도 연락을 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우주가 공률이 저쪽은 좀 크고 이쪽은 작고 이럴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마치 고무막 늘어난 것처럼 평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 초기에 비록 우주 초기에 우주의 물질이 불균일하고 또 공률이 크고 작고 막 하더라도 우주를 엄청나게 느려뜨린 그런 팽창 역사가 있으면은 우주가 균일 등방하고 평탄해진다. 그런 미케니즘을 우주 초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저 관측 사실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팽창 시기라고 이제 하는데요. 우주 초기에 급팽창이 있다가 그 급팽창을 그 일으켰던 물질이 이제 작동을 멈추면은 대폭발 우주론과 같은 그런 이제 천천히 팽창하는 그런 팽창을 해왔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우주 팽창 역사가 수정이 한번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아마 요즘은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교과서에도 나와요, 네네네. 저게.
그 집행성 문제, 편평성 문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 네.
요즘 고등학생들 점점 공부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네. 우리 고등학교 때는 아마 물리 선생님조차도 수류탄의 네. 예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빅뱅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 원자 모형도 이게 뭐 태양계랑 같이 생각하면 된다. 이게 해를 중심으로 행성이 돌듯이 원자가 그렇게 전자가 원자에 도는 거다. 이렇게 정말 설명을 했었어요, 선생님들이. 지금은 그러면 난리 날 얘기지만.
지금도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죠, 이제. 이 개념 자체를.
예, 예. 예, 쉽지 않은 예. 얘기긴 하지만, 크게 하여튼 보시면은 우주 공간 팽창 역사에다가 저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관측 사실을 설명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주 표준 우주 모형에서의 우주 공간 팽창 역사가 저렇게 조금씩 정교하게 이제 수정이 돼 온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아니면 이제 그 팽창 시기 이후에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해 왔다는 그런 역사를 이제 뒷받침해 주는 관측 사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게 우주 물질의 대부분이 수소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수소와 헬륨의 개수 비로는 10대 1 정도 되거든요. 이제 질량 비로는 3대 1 정도 되고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빛의 분리 시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 그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나 평광이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다른데 그런 요동이 발견된 사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초신성 같이 이렇게 광도를 알고 있는 그런 천체를 이제 봤을 때 굉장히 멀리 있는 놈들을 보면은 우주가 감속 팽창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앞에 세 가지를 합쳐 보면은 우주가 아주 초기에 이게 가속적인 팽창을 하다가 그 가속 팽창을 멈추고 굉장히 오랜 시기 동안에 감속 팽창을 이렇게 해왔다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 표준 우주론이 이제 갖고 있었죠. 그게 한 20년 전, 한 25년 전까지 했고요. 이제 25년 전에, 사실은 이제 거의 한 30년 전부터 그 모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제기가 됐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초신성, 가까이 있는 초신성 관측을 해보면서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해석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저것도 가속팽창은 이제 역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한 관측 사실은 오늘날 이제 그 표준광원 1A형 초신성의 밝기로 우주 가속팽창을 재는 것은 이제 이미 좋은 방법, 강력한 방법이 되질 못하고
밝기는 그걸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예, 그렇게 큰 역할을 예. 못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발견도 그 전에 예. 그렇지 않다는 에비던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추가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장 그 유행하고 있는 방법은 저기서 두 번째 쓴 표준자예요. 네. 표준자에 의한 그 우주 팽창 역사 측정을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것은 이제 표준 형태. 표준 형태. 저게 이제 표준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고요. 또 표준 밀도 집단, 개수 밀도를 알고 있는 집단들이 있어요. 이제 뭐 단위 부피당 은하단의 개수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주 팽창 역사를 측정을 해봤더니 우주가 최근에는 가속 팽창을 했다. 그 최근이라는 게 이제 100억 년입니다.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인데 그 중에서 한 100억 년 정도는 가속 팽창을 해왔다는 거죠. 나이로는 이제 100억 년이니까 대부분인데 적색 이동으로 보면은 한 적색 이동 한 0.6에서 0.7 이제 그때 바뀌기 때문에. 제가 최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표준자 이런 게 지난번에 전명훈 교수님이 또
텐다드 룰러라고 예, 그렇죠. 표현을 했고
예. 이제 BAO 설명.
BAO라고
그렇죠. 예. 예.
바로닉 어쿠스틱 오실레이션이라고 네네. 저도 설명했고 네. 전명훈 교수님도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우주 팽창 역사를 재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그 BAO 방법을 써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운 게 그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현재 우주 모형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가늠할 수 있는 통계적 정확도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속 팽창이라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 남극 물질의 성질까지는 그 정도 증명도 되지 않는다.
그 성질이 우주 상수인가 네, 아닌가를 아닌가. 가늠할 네. 정도의 정확도에 도달 못해요. 네. 그건 아주 쉽게
그거는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네요. 지금 그 관측을 아무리 정밀하게 해도 어려운 건가요?
관측 가능한 우주 공간의 부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가 나오는 스케일이 100메가파섹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100메가파섹이라고 하는 그 큰 스케일의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5000메가파섹의 그 크기를 갖는 샘플을 갖고 통계적인 정확한 그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보가 이제 너무 적게 있어서요. 그래서 관측 사실은 저런 관측 대상들, 그러니까 표준 형태나 표준자, 광원, 또 밀도 집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가속팽창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가속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암흑에너지 또는 새로운 중력 법칙,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공간의 개념. 공간의 팽창의 개념, 그 다음에 공간 팽창이 그냥 시간에 따라서 정비례하는 식으로 팽창한다든지 이제 그런 단순한 팽창이 아니라 저렇게 굉장히 정교한 팽창 역사를 지금 표준 우주로는 갖고 있다.
네. 네, 사실 그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하면서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했던 네. 얘기인데 사실 저는 지금 저도 들으면서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기초적인 데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사실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렇죠. 그냥 약간 한 단계 위에 결과를 주로 설명하는 식이었지.
중간에서 네. 그냥 튀어나온 얘기들
네,
하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쫙 정리돼서 쓰는 정리가 거는
잘 된, 네, 저도 잘
저도 잘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굉장히 저도 예. 다음 강의할 때 써먹어야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참신합니다, 이게.
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연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알콕 파친스키 테스트라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기 지금 알콕 선생님하고 파친스키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네. 근데 이제 찰스는 이제 좀 제가 뒤에 알게 된 분이고 보다는 제가 학생 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도 듣고 같이 한 학기 동안 그 프로젝트도 같이 했죠.
인터뷰 보니까 따님한테 식사도 얻어 드시고 뭐.
예. 제가 그 작년에 이제 출간한 논문에도 각 주에다가 이런 그 사적인 그 스토리를 좀 적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과학적 논문에 그런 얘기는 잘 안 적죠. 네. 예. 근데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그런 논문이었기 때문에 그걸 적었고 그 뭐 레프리도 아주 해피하게 이제 받아들여서 예, 퍼블리시가 됐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제가 이제 1990년 가을에 학위를 하고 이제 포스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학생 때 하던 일을 다 마무리 못하고 이제 갔다가 한 달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10월에 갔다가 11월에 다시 돌아와서
학위를 프린스턴에서 하시고.
예, 프린스턴에서 포스닥을 하고
칼텍으로 가셨죠.
예, 칼텍으로 예. 갔는데 사실 못 팔고 간 자동차도 프린스턴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자동차 가지러 왔죠. 실은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몰고 제가 대륙을 횡단해서 갔는데 예,
프린스턴에서 칼텍을 가시면 오, 정말
대각선으로
완전히, 예. 예,
대각선으로 6일 동안 운전해서 했죠. 예, 원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실은 근데 여하튼 이제 그 거기 그 데이비 스퍼걸하고 닐 투락이란 분하고 이제 연구하던 걸 못해서 이제 갔는데 어느 날 보단이 저한테 점심을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 만났더니 거기서 그 프린스턴에 이제 고등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끝까지 네, 걸어가려면
아인슈타인이 있던 곳이죠.
예, 아인슈타인 30년 동안 네. 돌아가실 때까지 재직하셨던 이제 곳이고 저희 고등과학원이 그 앞에 K를 붙인 거죠. 코리아 IS, 그래서 키아스인데요. 거기 점심 식사를 하러 가려면은 한 30, 40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종이 한 장을 들고 오셔서 저한테 이제 주시더니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게 우주 상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은 논문인데 이게 1979년에 나와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해는 이제 1990년 11월이에요. 아무도 이 논문을 그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 포스닥 갔으니까 이거 한번 읽고 연구 좀 해봐라 하고 이제 저한테 권하셨어요. 그 보니까 이제 네이처 논문 한 페이지짜리 아주 짧은 논문입니다. 식사 같이 하고 이제 이게 뭔가 하고 보고 있는데 또 저녁도 먹자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저녁도 먹고 그래서 이제 켈텍에 가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한테 그 당시에 이제 하버드에서 그 CFA2라는 은하 적색 이동 서베이 사업이 있었는데 그 관측 데이터를 저한테 줄 테니까 은하들 공간 분포에 파워 스펙트럼을 측정해 봐라. 이제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제가 이제 우주에 있는 그 은하들 공간 분포에서부터 파워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최초로 개발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우주론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당시에 파워 스펙트럼으로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밀도 요동이 가우시안 그 전기 분포, 가우시안 분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파워 스펙트럼만 알면은 우주 모형을 저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파워 스펙트럼을 측정할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방법을 개발을 했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적색 이동 탐사 자료에 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보단이 부탁한 이 연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포스닥을 하고 바로 제가 또 한국에 귀국을 해서 왔더니 강의를 이제 너댓 개씩 이제 매주 하고
제가 또 그때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또 편찮으셔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병원 가서 밤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또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8년, 9년, 뭐 2000년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주실 때가 이제 90년이니까
그렇죠.
우주 가속 팽창이 발견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어쨌든 우주 팽창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걸 제대로 적용을 했으면은 우주 가속 팽창을 발견을 할 수도
그렇죠. 예. 네. 근데 저한테는 사실 이 제안이 좀 뜬금없었던 것이 저 당시에는 우주 상수를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한심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저 때가. 그렇죠.
금치거였군요, 네. 일종의.
당연히 네. 우주 상수는 0이다 그냥.
네. 네. 아인슈타인의 그냥 실수.
예. 네. 네. 네.
우주 상수가 천문학계에 등장한 것이 이제 두 번 있었는데요. 그 전에 아인슈타인이 처음 네. 도입한 때가 있었고 그 뒤에 퀘이사가 적색이동 한 2, 3에서 많이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 걔네들이 어떻게 그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등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주가 잠시 팽창을 그때 잠시 멈춘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잠시 멈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우주 상수를 도입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그것도
아닌 걸로
판명이 나서 그거 도입한
우주 상수는 얘기했다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에도 사실은 우주 상수가 있으면은 관측 사실을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저 얘기를 못 하고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시큰둥한 상태이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그때 분명히 보단한테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저 연구를 이제 언젠가는 해야지 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은 제가 2003년에 고등과학원으로 옮기고 나서 이제 저것을 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이제 혼자 생각을 하다가 어느 해 제가 2003년 겨울에 한번 갔고 그다음에 한 2년쯤 후에 다시 한번 갔었는데 그때 보단을 복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보단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보통 자기는 화요일날 오는 날이 아닌데 그날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들린 거고 목요일날 출근을 하니까 그때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갔더니 안 오셨어요. 그래서 세크레터리한테 물어봤더니 보더니 그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뇌졸중 예, 그런 게 그 당하셔가지고 이제 거의 돌아가실 뻔하다가 이제 회복 중이셨는데 숏텀 메모리 로스가 있어서 약속을 그렇게 잘 잊어버리신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저는 이제 바로 귀국을 또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드리려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약속했던 이 연구를 제가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잘 네.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에 계셨거든요. 서울대에 계실 때는 연구를 못 하신 거죠. 강의도 해야 되고 학생들도 지도도 해야 되고 근데 고등과학은 그게 없습니다. 네, 강의도 없고 뭐 학생 지도도 없고 그래서 연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그런 곳입니다.
딱 그렇게 돼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짧은 시간차로 화요일날 뵙기까지 했는데 네. 목요일날 네. 안 나오시고 기억이 안 나셔가지고 그런 다음에는 네.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국 그 말씀을 못 드리게 된 거잖아요.
예, 예.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8년에 연구원을 이제 새로 고용을 하고 이 알코파친스키 테스트 연구를 하자고 약속을 하고 이제 그때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연구원은 이제 그 김영래 박사라고 이제 한국 사람이었고 그 뒤에 샤똥리라는 중국 연구원이 와서 샤똥이 4년 동안 아무 다른 연구를 못하고 오로지 하나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2014, 2015, 2016 이렇게 이제 논문을 세 편을 쓰고 2016년 논문이 이제 성공적으로 드디어 이 방법을 데이터에 적용해서 어떤 측정치까지 낸 이제 어떻게 보면 알코파친스키 테스트 중에서 최초로 관측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서 측정치를까지 산출한 최초의 논문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2016년에 이제 시아똥하고 쓴 논문만 해도 저희의 그 방법의 그 정확도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2019년에 박현배 박사하고 같이 이제 논문을 한 편 더 썼어요.
박현배 박사님은
아드님이시죠.
아드님이십니다. 네. 제 후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현배 박사한테 시킨 게 뭐냐면은 이제 샤똥이 사용했던 방법을 더 개선을 해서 이 방법을 이제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은 관측 데이터에 방법을 적용한 건 아니고 이제 적용할 방법을 개선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중국 연구원이 또 왔는데 그 연구원이 푸유동이고 푸유가 샤똥과 박현배 박사가 개발한 방법을 관측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측정치를 이제 낸 것이 이번에 예, 작년에 네. 발표한 논문이고
굉장히 오랜 역사와 많은 네. 사람이 그 책은
그래서 제가 그 논문에 이 논문을 보단한테 데디케이트 합니다.
네.
이렇게 각주에. 헌정 네. 논문으로 제가 적었었습니다. 예, 굉장히 제가 길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난 스토리입니다. 이런 네.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네. 네. 사실 책에도 이런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야지 책이 재밌어지거든요.
네, 사람들이 주제 자체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죠. 이런 서사가
네.
일반인들한테는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
그런 서사를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 연구사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몇 가지가 있는데 코스모스 시뮬레이션 분야가 사실은 저한테 이제 가장 큰 연구 네. 주제고요. 이 알코파친스키는 연구 역사가 저한테는 좀 짧은 거죠. 네. 한 15년 남짓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메인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메인 중에
네,
하나.
네.
예. 뭐 두 번째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굳게 약속을 드린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좋을지는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단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죠. 이 논문이고요. 이게 이 논문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팽창 역사를 제기해서 천체의 기하학적인 모양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왜 기하학적인 모양을 이용하면은 우주 팽창 역사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우주 팽창 역사를 재는데 가장 방해가 뭐냐면은 우주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우주의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려면 어떤 천체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천체가 현재 천체와 과거의 천체는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그 크기의 진화나 질량의 진화 또 군집도의 변화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우주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우주의 시뮬레이션 스냅샷을 제가 보여드린 건데 현재 그 우주에 있는 물질이 이렇게 쭉 진화를 하면은 이제 고밀도 지역으로 물질이 모이고요. 저밀도 지역은 팽창해서 이제 더욱더 저밀도로 가죠.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이고 만약 이거보다 한 100억 년 전의 모습을 보이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군집이 더 약한 상태로 이제 그때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패턴은 남는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천체의
물리적 성질하고는 상관없이
그렇죠. 내부 물리적인 성질은 진화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런 기하학적인 모양 자체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력이 그냥 등방하다는 사실. 그거는 큰 스케일이나 작은 스케일이나 이제 우리가 리니어 스케일, 논리니어 스케일 이렇게 말 구별을 하는데 어떤 스케일이든 간에 중력이 등방한 것은 항상 옳거든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표준 광원 많이 쓰는 초신성 원의형 초신성 같은 경우가 지금 너무 멀리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보이지만 옛날 거잖아요. 옛날 거니까 그때 그렇죠. 물리적 상태는 사실 정확하게 지금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도가 이제 이런저런 걸 보정해 가지고 광도를 갖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는 옛날 거고 가까이 있는 거는 최근 거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그게 없는 거죠.
표준 광원 경우는 그 진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진화를 하면은 그걸 정확하게 보장할 수 있거나 그 보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죠.
우리가 그 원래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그렇게 접근했던 건데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 이제 이영욱 교수님 같은 경우가 그게 그 나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경우죠.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학문의 세계를 좀 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식이 있는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넣습니다.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과학자들의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나 이 그 문장으로 된 글보다도 훨씬 더 메시지가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수식이 좀 있지만 사실은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제가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린 것이 있어요. 이게 천체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이 천체는 우리가 지금 요 밑에서 멀리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체가 시선 방향으로는 요 델타 R 패럴렐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고요.
사람들이 약간 헷갈릴 것 같은데 천체라는 게 별 하나가 아니고 은하단 같은 거죠.
그렇죠. 큰 덩어리.
큰 덩어리. 은하단 덩어리가. 같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체들이 모여있는 집단의 모양. 은하 집단의 모양. 그러니까 천체 집단의 모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천체 집단의 시선 방향 크기가 여기 델타 R 패럴렐이라고 하고 시선 방향의 수직 방향 크기가 델타 R 퍼펜디큘러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실제 크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관측을 할 때는 시선 방향으로 크기는 적색 이동의 차이로 측정이 되겠죠. 실제 측정치는요. 그 다음에 시선 방향 수직 방향의 크기는 각도로 이제 측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관측치는 적색 이동의 차이 그리고 각 크기. 이걸로 이 두 개가 측정이 돼요. 근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요 시계로 주어집니다. 이 식으로. 그래서 시선 방향의 크기 R 패럴렐은 이 적색 이동의 차이하고 이렇게 허블 파라미터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선 방향 수직 방향의 크기는 각 크기의 각거리, 앵귤러 다이아미터 디스턴스, 각지름 거리, 각지름 거리로 이렇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블 파라미터하고 각지름 거리는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각지름 거리는 다시 허블 파라미터를 적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허블 파라미터는 요것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여길 보시면은 물질 밀도입니다, 이게. 물질 밀도. 그 다음에 여기는 암흑 에너지 밀도고요. 그리고 여기 W는 암흑 에너지의 압력 나누기 밀도. 상태 방정식이 여기 이제 이걸 적분한 값이 돼요. 그리고 이 Z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적색 이동이고요. 그래서 요 구체적인 수식을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은 우주에 물질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 또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허블 파라미터가 달라지고, 또 각지름 거리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관측치하고 실제 크기하고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그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이제 델타 Z랑 델타 Z.
그렇죠.
저걸 관측해서 저걸 이제 델타 R 퍼펙트 그 수평, 예, 그러니까 R로 바꾸는데 저 공식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저 공식을 이용하는데 이제 그 공식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모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시선 방향 거리 크기를 알고 있다고 해봐요. 델타 알페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델타 G는 우리가 측정하면 되죠.
거고.
네. 그러면은 그 적색 이동에서 허블 파라미터를 우리가 그냥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허블 파라미터를 구하면은 오메가 메트, 저기 물질 밀도나 W가 어때야 된다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시선 방향, 수직 방향의 크기를 알고 있고, 델타 세타는 각 크기는 재면 되고, 그러면 역시 각지름 거리를 잴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양에 대한 제약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크기, 절대 크기를 알고 있는 경우고요. 만약 절대 크기를 모르고 크기 비만 알고 있다. 즉 모양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나누면 나누면 이제 나머지는 관측치가 되고요. 여기 H하고 DA가 곱해진 요 곱에 의해서 결정되죠. 각각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 곱은 요 B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실제 크기는 모르지만 크기의 B를 안다면은 이 그 B를 알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델타 G, 델타 세타는 아니까 요 각지름 거리하고 허블 파라미터를 곱한 양을 우리가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만약 우리가 적색 이동을 거리로 이렇게 환산할 때 이 허블 파라미터 요 공식이 사용이 되는데요. 물질의 밀도하고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이 잘못 들어가면은 이 DA 곱하기 H라고 하는 것이 잘못 계산이 돼요. 그러면은
저 비율이 틀리게 되고
비율이 잘못되게 되죠.
예. 예.
그러면은 원래는 이런 비율이어야 되는데 잘못된 비율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잘못된 모양이 나오는
그렇죠.
예. 예. 모양이 잘못되게 나와요. 그래서 아 내가 물질 밀도하고 이 암흑 에너지 상태 방정식을 잘못 택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알콕 파친스키 메서드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저 델타를 이제 두 개, 그리 두 개의 비는 지금 모양하고 똑같을 거기 때문에.
네, 비는
비는 지금과 똑같으니까 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알고 그러니까 예. 네. 계산을 잘못된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저 값이 틀리게 넣어버린다. 예,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단이 당시에 이제 생각했던 것은 구형 천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그 시선 방향하고 시선 방향 수직 방향의 크기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B가 1인 경우.
네.
1인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만약 적색 이동을 공변 좌표로 환산을 할 때 사용한 우주 개수가 잘못 택해지면 저 B가 1이 아니라 다른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이 나오도록 이제 하다 보면은 우주 상수가 필요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요 방법보다 좀 다른 방법을 쓰는데요. 저희는 이 비의 값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비든 간에 그 비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천체 모양과 현재 가까이 있는 천체 모양, 이 천체 모양을 비교해서 그것이 변하지만 않으면은 제가 사용한 우주 모형이 맞다.
아, 그렇겠네요.
또는 틀리다. 이걸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장된 알코파친스키 테스트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쓴 것처럼 절대 크기나 절대 모양을 사용하지 그러네요. 않고 오로지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값을 쓰려면은 어쨌든 절대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라도. 근데 그것도 필요 없이. 네. 값을 쓰지 않고 그냥 변하지 않는다는 것만.
자, 수식은 여기서 끝났고요. 다음 그림으로. 예.
그림이 더 어려워요?
그림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프가 들어가니까. 여기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패널이 네 개가 있는데, 여기 그 왼쪽 위 그 면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관측자가 여기 모서리에 있습니다. 여기 모서리 여기 있어요.
영예.
예. 그 다음에 여기 파란 네모를 보세요. 이 파란 네모가 네모에 있는 꼭지점에 은하 네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저것이 이제 저 은하 네 개의 실제 위치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저 은하가 거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색이동으로 측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모서리에 있는 은하의 적색이동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우주 모형을 하나 채택해서 거리 계산을 해요. 그런데 실제 우주가 우주가 평탄하고 또 우주에 있는 물질 밀도가 26%고 우주 상수에 의한 비율이 74%인 그런 우주가 정답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우주의 물질 밀도가 26%가 아니라 40%라고 잘못 택해보자 이거죠. 잘못 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파란 점에 있는 그 은하의 적색이동을 가지고 거리를 재면 이 빨간 점에 있는 위치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더 가깝게 측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 물질의 그 밀도가 높으면은 우주가 마치 더 천천히 팽창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거리가 가깝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사실 잘 보시면 시선 방향으로 찌그러져서 측정이 됩니다. 모양이 찌그러져요. 반면에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지금 암흑 에너지는 우주 상수 그대로 있고요. 저 상태 방정식이 마이너스 1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주 물질 밀도가 26%가 아니라 10%라고 이제 이번엔 거꾸로 작게 잘못 택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파란 네모에 있는 은하의 그 적색 이동을 가지고 거리 측정을 하면은 요 빨간 점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밀도가 낮으면은 우주 팽창이 더 빨라져서 더 멀리 있는 것처럼 잘못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선 방향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잡아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경우가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적색 이동 G의 함수로 이 스트레치 팩터를 한 건데 여기 초록색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요 오른쪽 위 경우예요. 그래서 늘어남 제가 이렇게 적었죠. 그다음에 왼쪽 위가 이 밑에 찌그러짐 이렇게 그 검정 실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적색 이동에 따라서 그 위치를 쭉 재보니까 이게 계속 1이어야 되는데 점점점 늘어나거나 점점점 감소하면은 이건 내가 우주 상수를 이제 우주의 이런 물질 우주 팽창을 좌우하는
값들을
이런 우주 개수들을 잘못했겠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주 팽창 역사를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여기 이제 예시를 한 건데요. 여기 왼쪽이가 이제 이런 우주가 있고 여기 있는 은하들을 우리가 관측해서 실제로 얻는 것은 은하의 적경저기, 그러니까 각도죠. 적경저기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적색이동 z를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주 모형을 선택을 해요. 이제 만약 우리가 우주가 평탄하다고 가정하면은 우주 물질 밀도하고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를 이제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적색 이동을 공변 거리 r로 환산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 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은하들의 공간 분포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 분포 보려면 거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 알려면은 우주 모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지도가 그려지면은 이 지도를 몇 개 그 구간으로 이렇게 잘라서 각 구간에서 은하들이 공간 분포하는 그 양상을 측정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은하들의 그 군집을 좌우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등방하기만 하면 여기에서의 군집하는 모양이나 저 멀리에서의 군집하는 모양이나 똑같을 거란 말이죠.
분포 그 형태는 똑같다.
네. 그래서 그 형태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그 조건을 이제 만족시킬 때까지 이 우주 모형을 바꿔가면서 이제 정해보는 거죠. 여기 제가 한글로 깜빡 못 바꿨는데,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제가 활용을 했지, 그래서 굉장히 기하학적인 성질을 사용한 거고, 그, 운하의 성질이나 또 군집의 성질, 이런 것의 크기나 질량이나, 그런 것의 진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결과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검증해 볼 수 있는 우주 모형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표준 우주 모형으로 돼 있는 우주 상수가 있는 차가운 암흑 물질 그 모형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을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검증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우주 상수가 있는 차가운 암흑 물질 모형을 포함하는 그런 그 우주 모형 군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소위 플랫 WCDM 모델 이렇게 했는데 그 플랫 WCDM 모델에서 W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게 바로 우주 상수가 있는 암흑 물질 모형이고요.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아래 그래프가 있는데 가로축이 물질 밀도가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하는 거고요. 우주가 지금 평탄하기 때문에 그 물질 밀도 1 빼기 물질 밀도는 바로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메가 메타가 0.3이면은 암흑 에너지의 그
자동으로 정해지니까
비율은 0.7이
하나지만 사실은 두 개 변수인 거죠.
그렇네요. 네, 0.7이 이제 되는 거고요. 세로축은 그 암흑 에너지의 압력 나누기 밀도 상태 방정식 계수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이거고요. 여기 맨 위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 계수가 더 크면 우주는 감속 팽창하는 거고요. 요거보다 더 작으면 가속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핑크 부분을 빼고 먼저 보시면은 초록색 부분이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그러니까 표준 광원 방법을 통해서 얻은 이제 확률 분포 함수예요. 그래서 우주는 요 초록색 범위 안에 있는데 진한 부분은 그 확률이 68%, 그리고 조금 덜 진한 부분은 95% 확률로 이 안에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AO,
예, 되는 표준자, 아까.
예, 표준자를 활용한 그 방법으로 한 것이 이 노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 배경복사를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예, 파란 부분이. 저희가 이제 구한 것이 요 핑크 부분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초신성 방법으로 한 거하고 평행하죠?
네.
예.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 두 개의 방법이 굉장히 그 겹칩니다. 예. 그런데 면적이 비교할 수 없이 작죠, 저희가.
네.
예. 면적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저 방법이 더 파워풀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게 이 우주 팽창 역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초신성 방법은 저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저희가
그러네요. 겹치는데 네. 그러니까
초신성 방법 안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BAO 표준자 방법은 저희한테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도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 가로지르기 때문에 네. BAO 방법하고 저희 방법을 합치면 여기 그 노란 칸투어가 있죠. 노란 네. 등고선. 네. 네. 그것이 BAO와 저희 알코파친스키 메서드를 합쳤을 때 얻는 최종적인 확률 분포고요. 에라가 한 반 정도 줄어들었고요. 이 방법으로 이 값들을 측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 알코파친스키 테스트와 표준자 BAO 메서드와 1A형의 1A형 초신성을 그,을 표준 광원으로 사용해서 그 얻은 이 확률 분포 함수 세 개를 합치면은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이 마이너스 0.9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023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4.2 시그마 떨어져 있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2.5 시그마나 3 시그마를 넘어가면은 예. 그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배제하는 예, 그 가설 검정에서 배제하게 되는데 4.2 시그마니까 상당히 안전하게 이제 배제가 되죠. 그래도 하도 이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네. 오차를 이제 더 줄일 이제 지금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우주 배경 복사 결과는 네. 안 맞네요. 얘기랑.
예. 그 저희가 이제 2016년 결과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은 네. 2016년에는 저희 결과하고 우주 배경 복사까지 다 합쳤어요. 이 네 개를 다 합쳤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중간하게 그 W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네. 네.
왜냐하면은 우주 배경 복사는 W가 네. 마이너스 1보다 훨씬 더 작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보다 1000분의 1더 수축돼 있었던 그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암흑 에너지의 양을 재면은 우주에 있는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심지어 우주 상수보다도 더 빨리 팽창해야 되는 그런 사실은 이제 약간 넌센스 같은 이제 물질이 될 텐데 그런 물질이어야 한다는 걸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천체들 그러니까 현재의 네. 우주 팽창을 측정한 측정치들은 전부 다 잘 보시면은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값을 지금 예측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 방법에 의한 결과가 없을 때는 BAO나 초신성이나 다 오차가 크기 때문에 그냥 우주 배경 복사하고 합쳐가지고 그 측정치를 냈어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BAO하고 우주 배경 복사는 서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안 맞는데도 여기서도 안 맞고 저기서도 안 맞는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난 거죠, 지금까지는. 배제를 못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훨씬 더 작은 또는 높은 정밀도로 이제 측정을 함으로써 마이너스 1을 하고는, W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측정을 해낸 거죠. 네. 뭐, 결론인데요. 이제 저희가 모든 우주 모형을 다 검증한 건 아니고 표준 우주 모형이 속한 우주 모형군 그 군을 가지고 검증을 해봤더니 공간이 평탄하고 또 차가운 암흑 물질이 있는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있는 그런 우주 모형 안에서 암흑 에너지는 우주 상수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리고 W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1988년에 이제 제기된 이론인데요. 그 바라 라트라하고 짐 피블즈에 의해서 제시된 퀸테센스 우주 모형 네. 물질 모형이 이제 바로 저런 W 값을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값이 저렇게 나오면 네. 우주 팽창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속 정도가
우주 상수 에 의한 경우보다는 좀 더 느리게 가속 팽창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팽창을 하면서 점점 그러니까 저 0.9라고 하는 것은 네. 적색이동
저 값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나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합니다. 예. 변할 지금은 저희는 이제 평균 네. W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적색이동이 한 0.8에서부터 네. 0.1 정도 되는 그 구간 안에서 W가 평균적으로 어떤 값을 갖느냐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다음번 연구에서는 이 파라미터를 하나 더 늘려서 W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아. 그런 모형을 가지고 파라미터 두 개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의존성이 있는지 측정을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요건 이제 W는 이제 effective W라고 네. 네, 평균 값이에요.
그 마이너스 1보다 더 이제 큰 값을 가지니까 네. 네, 우주 상수일 때보다는 가속 팽창을 하긴 하는데
좀 더 느리게 가속 팽창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0.9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값인데요. 네. 첫째는 아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더 작으면 가속 팽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속 팽창을 굉장한 정확도로 확인한 거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 가속팽창을 일으키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상수가 아니라는 것을 또 측정한 거죠. 그런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우주상수라면은 이제 말 그대로 진공에너지처럼.
진공에너지.
네. 네. 그러니까 상수라는 건 근이란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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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일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상수가 아니라는 거는. 그 암흑 에너지 분포라든지 뭐 그런 네. 게.
우주상수는 이제 시간적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네, 네. 일정해서 이제 과거에도 계속 같은 값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다른 물질 성분들이 공간 팽창에 따라서 자꾸만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드디어 우주 진공 에너지가 이제 가장 큰 에너지를 갖게 된 거란 말이죠. 그것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또 공간적으로 균일하다. 그런데 이 그 W가 마이너스 0.9인 퀸트에센스 경우에는 퀸트에센스의 에너지 밀도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다 변할 수가 있죠.
결국 상수가 아니고
예, 시간적으로 예, 시간적으로도 네. 변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어딘 좀 많고 적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저 공간 에너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인터뷰하신 것도 봤더니 이제 공간 에너지는 뭔가 그 공간이 존재하면 그냥 생겨나는 상수라는 개념이라면 지금 이것은 그래서 그 소위 제어 원소라고 말하는 물질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공간에 이 퀸트에센스라고 하는 예. 저 상태 방정식이 저렇게 되는 그런 물질이 있다는 그런 물질이,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예. 1이면은 물질을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진공이 그런 에너지를 그렇죠. 갖고 있는 거죠.
진공이 그냥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예. 그게 아니면은 어쨌든 물질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제원소가 있다.
즉 암흑에너지는 공간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 특정한 물질에서 비롯되는데 그 그러면, 물질은 예. 우리가 현재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제5원소라는 표현이 나왔겠네요. 연결이 예. 되면서.
그래서 이 측정은 물리학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공간 자체가 아니라 물질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게요.
지금까지 네. 모르던 물질이 네. 존재한다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 아직 이게 이제 4.2시그마니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이제 5나 6시그마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네. 그러면 심각한 물리학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W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논문이 나온 적이 있나요?
이게 처처일 겁니다.
그렇죠. 예. 오, 굉장한 건데.
이건 네. 앞으로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쩌면 어마어마한 논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그 우주 상수가 존재한다. 라는 걸 처음 관측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주 상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예. 처음으로 밝혔으니까. 예, 굉장히 큰 거죠.
예, 예. 진짜 정말 노벨상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는 예. 그런 무게가 있는 논문이네요.
그렇게 봅니다.
예.
우주 상수가 아니다 보다 한 스텝 더 있는 게 우주 상수 마이너 W가 마이너스 1인 것보다 더 크다.
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작을 수도 있고. 네. 오, 그러네요. 네.
더 크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스텝에서 성공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 상태 방정식 계수가 시간적 진화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측정이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되겠죠.
시간적으로 변하면은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건가요?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에너지가.
그거는 당연히 혹시라도 혼동하시는 분들 위해서 암흑 물질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암흑 에너지도 하지만 암흑 에너지도 물질에서 나온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논문이다. 예. 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럼 암흑 에너지를 어쨌든 내는 물질이 있으면 반중력을 만드는 물질이잖아요.
청력을 만드는 물질이겠네요. 네. 그렇죠?
청력을 만드는 물질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고요.
네.
반중력은 아니고요.
네, 반중력은 아니고 청력을 만드는.
중력인데 그렇죠. 청력인 거죠. 네.
인력인 중력이 아니고 청력인 중력을 만드는 물질이니까.
흔히 이제 중력은 반드시 인력이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도 배워왔죠. 네.
중력은 이제 질량도 중력을 내지만 압력도 저 중력을 내는데 그 이유는 질량도 에너지고 그리고 압력도 에너지 밀도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중력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부호가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상대론적으로 보면은 청력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인력.
그러니까
그렇죠. 방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뉴턴의 중력 이론에서는 압력은 중력을 내지 않고 오로지 질량만이 중력을 내는데 이제 상대론적인 관점에서는 이 질량과 에너지가 통합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공간이 휘어지는 게 이제 그 힘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휘어지게 하는 게 질량뿐만 아니고 에너지도 되지만 압력도 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
근데 제가 설명한 이 정도 레벨이 그 일반인들께 설명하는데 적합한 수준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네. 또 저희 보시는 분들은 또 10여 년간 따라오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든 또 쫓아갑니다.
강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얼핏 느낌은 다들 느낀 갖고 정도는, 가셨어요.
야,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무슨 얘기인가 하는 정도는
큰 무리는 없었다. 라고 봅니다.
다행입니다.
네.
사실은 이런 암흑 에너지 주제와 같은 것을 이렇게 수식을 사용해서 일반인한테 설명드린다는 것은 다른 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네.
오늘 아주 특별한
그 수식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는 게
마음에 드신 모양이에요?
아마,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수식 보는 걸.
또 이런 걸 들여다보면서 열심히 또 생각을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어쨌든 측정한 값을 저 식에 넣으면 실제 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 식은 이론적으로 이제 그 구해낸 식인 거고. 네.
그러니까 저기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빛이 어떤 시간 동안 달려간 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달려간 거리 R이 얼마나 달려갔느냐 하는 것은 빛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은 팽창하고 있는 공간을 달려가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달려간 것은 팽창을 고려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기 허블 그렇죠. 계수 H가 그래서 들어간 거거든요.
팽창을 고려한 거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공변 크기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H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은 저게 그냥 거리는 광속 C 곱하기 시간이 돼버려요. 그냥 아주 간단한 식이 돼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적분이 들어간 거예요. 팽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팽창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저 H라고 하는 함수가 우주에 무슨 물질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두 번째 식 H제곱은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우주 시공간의 크기와 구조라고 하는 것이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양과 종류 그리고 운동 이 두 개 하고 무관하지 않고 상호 구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한 일이 뭐냐면 그걸 이퀄로 놓은 거예요. 이퀄. 그래서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양과 그 종류와 양이 시공간 구조를 결정하고 그렇게 그 결정된 그 시공간의 구조와 변화가 그 안에 있는 물질의 상태 변화를 결정하고 그게 상호 구속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달려간 거리라고 하는 그 그런 그 기하학적인 양이 그 속에 있는 우주 그러니까 우주 팽창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우주 팽창은 그 속에 있는 물질의 양에서 결정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상대성 이론으로 나오는 공식이에요. 네, 공식 자체가. 네.
상대성 이론의 응용 분야군요. 그렇죠. 네.
저 두 번째 식은 그냥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입니다. 저게. 네.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그 균일 등방 우주에 네. 적용하면은 프리드만 이퀘이션이 되는데 저게 바로 프리드만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이 즉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에서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구한 거고 그 결과 값은 안에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값들을 넣어서 관측과 얼마나 잘 맞느냐를 가지고 저 값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네네. 네. 여하튼 일단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이건 다 정해진 결론이 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 원의 초신성 뭐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다 이제 계산 끝났구나. 단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 거의 70%를 차지한다는 그 암흑 에너지가 뭔지를 찾으면 되는 것이군. 이 정도 네. 생각해서 다 그냥 거기까지 그냥 배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들어보면은 아,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세밀하게 더 파고 들어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뭐 공간에서 뻥 생겨나는 그런 되게 신비한 무엇이 아닌 그야말로 물질이다라는 사실 그게 훨씬 더 구체성을 이제 느끼게 하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암흑에너지, 공간에너지 이런 걸로 이상한 사기꾼들도 많고요. 뭐, 예, 뭐 퀀텀 에너지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 뭐 병도 고치고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별의별 사이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아,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암흑 물질은 뭔가 후보도 있고 대충 그러니까요. 성질도 알고 그 중력 이제 렌즈 같은 걸로 분포도 어느 정도 알고 아는. 그러니까 연구가 되어 나가고 있는데 암흑 에너지는 사실은 단서가 없다.
오리무중이었죠.
네, 그냥 중력 그 암흑 말 그대로 우주 상수라는 것 외에는 이게 뭐
가속팽창한다는
거예요. 네, 가속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속팽창이고 우주 상수로 가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어떤 물질이라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단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단서가 나온 거죠.
그러게요. 네,
상수가 아니고 물질의 형태를 갖추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상태 방정식이.
그러면 그것
굉장히 많은 단서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을 찾아나가는 길이라는 측면에서도 네. 훨씬 더 구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단서 하나를 처음 던진 거예요, 사실은.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제가
다
꼭 모셔야 된다고 한 이유가
맞아요.
지금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 그러네요, 진짜.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오던 것과는 네. 다른 차원의 어떤 연구가 있었고 네. 그것도 우리나라의 박천문 교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이 이제 점점 검증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결과로 정말 눈덩이처럼 이제 커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후에 정말 이 물질 자체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뭐 어떻게 거대한 얘기로 흘러갈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암흑에너지에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하려면 이 논문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아닙니다. 없는 예,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연구였고 사실 우리가 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는 수시로 뭐 농담 삼아서도 하고 네. 수시로 하던 얘기긴 한데 말씀대로 맨날 우리가 하던 얘기 그거였어요. 암흑물질은 뭐 윈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이런 뭐. 대중과학 방송에서 그 암흑에너지가 상수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데가 아마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으로도 이게 아직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 그럴까가 아니기 때문에.
아, 저희가 첫 논문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네. 없죠.
세계 최초라고.
네, 이거는 사실 말 맞다나 제가 어딜 가서 천문학 좀 했던 사람한테 암흑에너지는 상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무슨 소리냐고 막.
네, 모르는 사람 많아요.
모르는 사실. 사람 많을 네. 것 같아요. 전문가 중에서도. 참 뭐 영광이라면 영광이고요. 진짜.
제 예상으로는 이제 금년부터 아마 앞으로 그 우주론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아,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 저희 이제 전 지난 가을 천문 학회 때 교수님께서 이 주제로 발표를 하셨거든요. 거기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 꽉 찼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반감을 가지지 않나요? 뭔가 그 원체 굳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사람 없나요?
뭐, 예. 아, 학자들 사이에?
학자들 예. 사이에서 뭐
아, 아니요 학자들 학자들은 머리가 상당히 이렇게 예. 오픈돼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2주 전에 그 닭 에너지 서베이 그룹에서 논문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초신성 가지고 W-0.8로 발표했어요.
오. 오. 네. 오. 다른 걸로도 이제 결과가 네. 나오네요.
이쪽 방향으로 가네요, 이제. 네.
다만 에라바가 아직 커서 마이너스 1을 포함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중심값도 항상 마이너스 1에다가 맞췄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슬그머니
분위기가 바뀌네요.
마이너스 0.8로 옮겨 놓고 네. 그 대신에 양다리 거친 거죠.
아, 그렇네요.
에라바를 조금 키워서 마이너스 1을 포함한 상태에서
오차범위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슬그머니 그래서 어느 쪽이든 안전하게.
이게 참 아까 말씀하신 90년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주상수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지금 안 하면
예, 지금 이상 우주 상수가 없다는 게 아직은 좀 이상한 상황이 되는. 예.
근데 이제 퀸트에센스라고 하는 개념에 그 아직도 익숙치 않아 커뮤니티가 익숙치 네, 않아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주 상수였으면 이제 굉장히 편안하죠.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 그 선입관 없이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게 나왔으면은, 이제 그게 어떤 우주이길래, 이제 그런 측정치가 나올까에 대한, 이제 새로운 우주 모형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인 우주상수가 있는 차가운 암흑물질 모형은 이미 잘 연구가 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클래스의 어떤 타입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W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우주 모형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월드인 거예요. 네. 그 안에 수많은 가능성의 우주 모형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겠네요.
우리 10년 특집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엄청난 얘기였고요.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우주 가속 팽창을 우리나라에 아주 강하게 소개한
대중적으로 강하게 소개한
그 이제 우주의 끝을 네. 찾아서라는 그렇죠. 책이 있는데 올해가 10년이거든요. 그 책이 나온 지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와. 제가 개정판을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당연히 집어넣어야겠네요.
좋아요.
네,
이 얘기가 당연히 들어갈 그러게요. 거고요. 그러게요. 네, 아주 네. 풍부한 내용의 개정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진짜. 게다가 그 대학 은사께서 직접 연구하신 분이 네, 집어넣는 네. 그런 네, 또 부분도.
개정판은 올해 후반에 내세요. 아, 네. 아. 우리 논문 한 편 더 쓰고.
아. 네, 어차피 지금 해도 후반쯤 나올 겁니다. 그렇게 제가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튼, 2024년 새해 첫 편에 어울리는 그런 네. 무겁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또 우리는 어쨌든 뭐 수학도 나오고 했지만은, 수식도 나오고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조금은 익숙한 얘기였기 때문에 어떤 얘기였는지 대충은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 유튜브 소개해 주시죠.
아, 네. 또 끊을까봐 제가 지금 끊고 얘기하려고 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제가 이제 사실 그 설비가 쉽지 않은 분인데 네. 여기 나오시면은 교수님 유튜브 공부가 될 겁니다. 라는 걸로 아주 결정타로 네. 아, 네. 네, 제가 이제 했으니까 네. 네, 교수님께서 직접 유튜브를 하십니다.
아, 네.
편집도 직접 하시는 거죠?
예, 예 네,
직접 촬영 하죠. 편집 다 직접 하시는. 예.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네. 교수님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아. 예, 박창범의 순간들이라고.
순간들?
네. 아. 그냥 박창범까지만 검색을 해도 교수님 이름으로 검색해도 나옵니다. 아. 네. 보시면은, 천문학인가요? 주로 어떤 내용이죠?
원래 그걸 하게 된 것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네. 저희가 여름 학교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주론 분야에 이 학문 후속 세대들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여름 학교를 이제 못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편집하는 것도 배우고 또 카메라도 사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올리게 됐는데 올리고 나서 이제 시험 연습으로 저희 강아지도 찍고 식구들도 찍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가 막 혼합이 돼서 제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채널인지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뭐 국악과 수학, AI도 있고요.
네, 알기 어려울 정도로
뉴올리언즈와 재즈도 네. 있고요.
네, 이번에 천문학회가 뉴올리언즈에서 열려서 네. 거기 갔는데 거기가 재즈의 발상지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올렸고요.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예, 그 거기 보시면 이제 인피니트 모먼트로 제 채널 이름이 돼 있는데 아, 거기 8 모먼트 이렇게 돼 있죠. 그 8이 인피니트예요.
그래서 아까 8을 8이래 그 8.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합쳐져서 무한히 연결된 게 우리의 삶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천문학 연구도 하고 또 천문학자들 인터뷰도 하고 또 여름 학교 강의도 올리고 또 제가 이제 국악을 또 좋아해서 예, 국악에 대한 것도 올리고 뭐 가끔 우리 강아지 영상도 있고
술은 아직 안 올리시나요?
예, 주제를 하나 추가한다면 술인데 그거는 네. 올리게 된다면은 네. 이제 우리 전통주 코너는 다른 채널에 이제 할까요?
그 전통주를 직접 만드시거든요. 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십니다.
아,
굉장히 그냥, 맛있습니다.
그냥 술을 막 많이 드시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완전 전문가십니다.
네. 네. 천문학과에 천문학계에 제가 주당들도 많은데 혹시 네. 그쪽이신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술을 네.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파시는 와. 전통주를.
네. 저희 이제 가양주 문화가 그 일제 시대 초기에 이제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집집마다 빚던 술들을 다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 대형화해가지고 네. 이제 친일파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한테만 양조권을 줘서 이제 그 가양주 문화가 사라진 것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가양주 문화 복원을 이제 하시고 또 토종 쌀을 가지고 술을 빚고 하는 그런 갸륵한 분들이 있으셔서 네. 제가 거기에 좀 동참하고 있죠.
또 이영목 교수님도 여러 번 나오셨고
지금 이제 그 천문학자들 인터뷰가 있거든요. 네네. 주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 많이 인터뷰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기록으로 저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나중에 컨텐츠로 별도로 한번 예, 사용을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정말 폭이 넓은 그런 네. 유튜브 제가 지금 구독했습니다, 방금.
그리고 여름학기 강의는 그 전공자들 대상 강의잖아요.
예.
예, 전공자들 대상 강의니까 맛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전공자들은 아, 어떤 걸
이런 걸 배우는구나.
네네. 우주는 인문 뭐 이런 것들. 예. 예. 강아지도 있고. 행복한 버들이 별님이 강아지의 늦봄 산책.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꼭 들어가셔서 보시고, 네.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네.
예, 다 하시고.
저기 그 지금 구독자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확 는다면은 우리 때문에 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최소한 이게 금방 1000명은 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546명으로 네. 제가 방금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유튜브 구독자를 별로 늘리지 못하는 그 악명이 있잖아요. 네. 네. 하지만 아, 이 정도는 그래도 늘릴 수 있죠.
이 정도는 해야죠. 네. 이 정도는 돼야죠.
1000명 되면은 무슨 행사를 하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직은 안심해도 되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저희 방송 나가면 하루 이틀 안에 1000명은 되지 않을까.
하루 이틀 네. 모르겠어요. 요즘 분위기가 네. 어떤지.
1000명은 됩니다. 네.
1000명은 돼야죠.
네. 그 정도 돼주겠죠.
네. 좀 해주세요. 좀.
네. 아무리 의리 없는 사람이
있지 좀.
그러니까 아무리 의리 없는 사람이라도 네. 우리 채면이 있지. 그 정도는 돼주겠지.
자, 이렇게 오늘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제어 원소는 존재하는가?
네.
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이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지금 직접 들으셨습니다. 보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될 것 같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이 한번 또 나오셔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다음 논문 나오시면 그러니까, 예. 연말 특집으로
연말 특집으로
예, 다시 한번 예. 앞뒤 네, 해서 네. 딱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그런 김치국을 뭐 설레발을 이렇게 떨 수는 없지만은 뭐 충분히 결과에 따라서는 노벨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무게를 가진 연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열심히 지켜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네 이런 네. 어설픈 자리에 나와가지고 네. 일반인을 상대로 참
아닙니다. 초청 감사드리고 네. 이런 수준 높은 시청자들 앞에서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 다음 주에, 격동 500년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아, 참, 저희가, 라이브 이미 보셨겠지만, 저희가 실버 버튼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버 버튼 하면 또 곽지식 작가님이 한참 그 엄청나게 큰 그 욕망을 많이 보이셨는데, 라이브에는 곽지식 작가님이 못 오셨으니까, 다음 격동에서 저희가 또 실버 버튼을 보여주면서, 곽지식 작가님의 리액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